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틀 전 멋진 편지를 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다음 북미 정상회담이 빨리 성사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북미 관계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내일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총회가 열리는 뉴욕으로 향합니다. 3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평양예술단의 서울 공연 등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오늘 뉴스룸에는 이번 회담의 특별 수행원으로 다녀온 김홍걸 민화협 상임위장이 출연해 평양 방문의 숨겨진 이야기를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어제 정부가 내놓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계획에서 관심이 집중됐던 서울시내 그린벨트 해제 방안은 빠졌습니다. 국토부는 보존가치가 낮은 곳은 그린벨트에서 해제하도록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서울시의 반대 의사가 확고해 추가 공급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 전국 고속도로와 기차역, 공항에 귀성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도로공사는 내일 오전에 고속도로 정체가 가장 극심할 걸로 예상된다며 가급적 이 시간을 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50대 관광버스 운전기사가 만취 상태에서 400km 정도 버스를 몰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귀성객 20여 명은 4시간 동안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틀 전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내용까지 밝히진 않았지만 훌륭하고 멋진 편지였다고 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북미 간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조기에 성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뉴욕으로 떠나는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화요일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납니다. 비핵화를 향한 북미 간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워싱턴에서 정효식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훌륭한 편지를 보냈다고 과시한 건 미주리주 유세서입니다.
Chairman Kim Jong-un sent me a beautiful letter two days ago. The dying letter. It was a great letter and we have very good relations. And let's see what happens. Let's see.
그러나 편지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전달 목적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시에 제재는 유지되고 있고 나는 급할 게 없다며 제재 완화 등을 양보할 뜻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앞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가까운 장래에 만나길 매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4차 방북 재추진 의사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두 지도자가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올바른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핵 보유 현황에 대한 신고와 사찰, 폐기 시간표 등 비핵화 조치와 김 위원장이 요구한 미국에 상응하는 조치에 대한 조율이 성결 가제란 뜻으로 풀이됩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은 한반도 비핵화 노력의 중요한 단계를 보여줬다고도 평가했습니다. 다음 주 폼페이오 장관과 이용호 북한 외무상의 뉴욕 회담을 시작으로 북미 정상회담에 본격적인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유엔 총회가 열리는 뉴욕으로 떠납니다. 일정이 상당히 빡빡한데 먼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평양 정상회담의 성과와 또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또 27일에는 유엔 총회 기조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평양 회담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방미 일정이 됐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3박 5일간의 미국 방문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한미 정상회담은 우리 시각으로 오는 25일 예정돼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후 닷새 만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비핵화 담판 중재에 나서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밝힌 조건부 비핵화 조치가 어떤 의미인지 상세히 설명하고 중재안을 통해 설득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북한이 요구한 상응 조치에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응할지가 관건입니다. 특히 아직 공개되지 않은 남북 간 협상 내용과 김정은 위원장의 비공개 메시지를 전달할 거란 전망입니다. 또 남북이 사실상 종전선언에 합의한 만큼 관련 내용과 성격을 설명하고 연내 성사되는 방안을 제안할 걸로 관측됩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탑다운 방식으로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과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27일 유엔총회 기조 연설에선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번영 구상을 설명하고 비핵화 지지를 얻기 위한 메시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네, 남북정상회담 이후 예정된 여러 교류협력 중에 아무래도 최대 하이라이트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올까 싶었지만 김 위원장 본인이 강력한 의사를 보이면서 그만큼 실현 가능성도 높아졌죠. 최재원 기자와 함께 서울 방문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기자, 네. 김정은 위원장 약속대로 이제 서울에 온다면은 그 시기는 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네, 12월 초가 가장 유력합니다. 이번에 평양 다녀온 송경식 CJ그룹 회장도 12월 방문으로 들었다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달력을 좀 볼까요? 10월에는 북한 당창건이 있고 10월과 11월 사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도 있고요. 그리고 12월 17일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의 기일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 사이 12월 초가 유력하다는 관측입니다.
그렇군요.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안이 될 것이다 했는데 12월 초가 유력하다는 그런 분석이군요. 자, 그렇다면 봄에는 판문점에서 만났고 가을에는 평양, 겨울에는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계절을 바꿔가면서 만나게 되는 건데 자, 서울에 그러면 오는 경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북한의 최고 지도자의 서울 방문 처음이기 때문에 전례랄 게 없습니다.
예.
다만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일정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하늘길로 온다면 평양 순안공항에서 전용기 참매 1호를 타고 성남 서울공항으로 입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엔 김 위원장이 손님이 돼서 환영 행사가 열릴 겁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마중 나가고 의장대 사열하고 예포 발사하는 장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숙소는 경호에 용이한 서울시내 특급 호텔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김여정, 김영철도 다녀간 광진구 워커힐 호텔이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호와 관련해서는 일부 보수단체의 반대 시위가 예상되기 때문에 최고 수준의 경호와 경비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평양에서는 노동당 본부 청사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회담을 하게 된다면 그 장소는 청와대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네, 청와대만큼 안전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곳에서 꽤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회담을 하기에 최적의 장소고요. 또 환영 행사를 공항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도 다녀갔던 곳 상춘제에서 친교 행사 있을 수 있고요. 함께 경내를 산책하는 행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첫날 만찬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회담은 이제 청와대에서 열린다고 해도 서울 시내를 또 직접 둘러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를 가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네, 여기서 잠깐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했던 말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듣던 대로 아름답다. 많이 배우려 한다.
어디서 한 얘기입니까?
언제냐면 싱가포르 야경 보면서 했던 말입니다.
예.
그때처럼 서울 시내를 둘러볼 수도 있는데 서울의 발전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 123층에 잠실 롯데월드 타워가 꼽히고요. 또 2032년 올림픽 공동 개최를 추진하는 만큼 서울 올림픽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곳 잠실 종합 운동장도 갈 수가 있습니다. 또 문화 공연 보거나 산업 시설, 과학 기술 시설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두 정상이 이제 백두산에서 이야기 나왔던 대로 한라산도 방문 후보지가 될 수 있겠죠.
네, 청와대도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라산 백록담 앞에서 남북 정상이 손을 함께 치켜드는 장면 연출될 수 있습니다. 이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말 상징적인 의미로만 들렸는데 실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남북 두 정상의 관심사인 철도 도로 관련 행사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파주 경의선 연결 구간에서 함께 착공식을 한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원 기자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 외에도 남북 간 교류의 훈풍은 연말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당장 다음 달에 북한 예술단의 서울 공연이 유력하죠. 조건이 마련되면 정상화한다고 밝힌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이 재개될지도 관심입니다. 류정화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북한 예술단의 서울 공연은 다음 달 중순쯤이 유력합니다.
10월이 되면 평양 예술단이 서울에 옵니다. 가을이 왔다 공연으로 남과 북 사이가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우리 측 공연장과 북한 측 준비 상황을 살핀 뒤 서울과 또 다른 도시에서 모두 두 차례 이상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4월 평양 공연 봄이 온다에 대한 화답 성격인 만큼 비슷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14선언 11주년 공동기념식 개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 측은 평양 개최 방안을 제안했고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실무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 정상이 합의문에 명시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여부도 관심입니다. 우리 측은 판문점 회담 이후 남북 경협에 미리 대비해왔습니다. 현대 아산 측은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 준비는 2, 3개월 정도면 된다고 밝혔고 북측도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설비 이런 유지보수도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
문제는 선결 조건인 대북 제재 완화, 비핵화 진전 여부가 관건입니다. 이 외에도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 복구부터 남북 국회 회담, 고려 유물 전시까지 분야를 망라한 남북 교류 움직임이 연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예, 이번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다녀온 김홍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상임위장에게 좀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 상임위장이 이제 직접 찍은 사진들 또 소셜미디어에 올라가면서 많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2박 3일 일정이 상당히 빡빡했는데 여독은 좀 푸셨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예, 평양을 다녀오신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시죠?
예, 세 번째입니다. 최근에 예. 한번 갔었고 7년 전에 김정일 위원장 조문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다녀왔었죠.
예, 이효 여사님과 같이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좀 많이 변했습니까? 그 사이에?
뭐 저뿐만 아니고 과거에 10여 년 전부터 평양을 수십 번 다녀왔던 분들도
예.
김정은 위원장 시대에 와서 평양이 많이 변했다.
예.
그러니까 활기가 넘치고 또 건물 색깔도 밝아지고 상당히 발전한 모습이 보인다는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앞서도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직접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가서 찍으신 사진과 영상이죠.
예.
예, 소셜미디어에 올려서 올라가서 또 많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한번 지금 그 장면 보면서 또 예. 말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화면 한번 좀 볼까요? 아, 지금 여기는 이제 처음 도착해서
예.
평양 순안국제공항 모습인 그렇죠. 것 같군요. 저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환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당시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저희가 화면으로만 봐서는 뭐 크게 실감하기는 힘들었는데요.
예. 뭐 공항에서도 이 함성과 환호 소리가 컸지만
예.
이 가는 길에
예.
중간에 그러니까 공항 바로 앞에 길과 평양 시내 들어가는 길
예.
그런 데에서도 연도의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예.
뭐 엄청난 환영을 받았죠.
예. 그리고 이제 또 다음 화면을 한번 좀 볼까요? 다음 화면 찍어온 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거는 어디 장면입니까?
예, 첫날 저녁 목란관 이 만찬 사진이죠.
예,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악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고요. 목란관에서 이제 저희가 듣기로는 또 저희 같이 간 이제 같이 수행을 한 가수들의 공연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죠. 에일리, 알리, 뭐 지코 세 분이 하셨고,
예.
이제 김영석 작곡가 김영석 씨도 무대에 올랐고요.
예, 사실은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그쪽 예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코의 공연 모습인 건데요. 잠시 소리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저희가 상당히 궁금했던 게
예.
북한 주민들이 볼 때 저런 힙합 공연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까 했었거든요. 직접 보시니까 어땠습니까?
글쎄요. 뭐 북쪽 분들이 거기 많이 계시진 않았지만
예.
좀 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예.
조금 난감한 표정이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도 예. 나타나고
익숙치가
있는데
익숙치가 않으니까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많이 낯설어하고.
저도 힙합을 라이브로 들어보기엔 처음이었거든요.
예. 지코 입장에서는 공연을 하기 상당히 쉽지가 아무래도 이제 관객의 호응이 또 중요할 텐데
그렇죠.
네. 예, 쉽지는 그러니까 않았을 것
같아요. 주로 이제 박수 쳐준 분들은 우리 남쪽에서 간 분들.
예. 네. 아무래도 뭐 가수 에일리나 알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익숙한 선율이기 때문에 뭐 예, 예. 공연에서 많이 호응도 있었을 것 같다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목란관에서 이제 어떤 메뉴로 식사를 했는지 그 부분도 이제 관심이 많이 쏠렸었는데 예, 지금 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게 메뉴판의 모습이고 메뉴판에 저렇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내외분을 환영한다 저런 문구가 적혀 있는 거군요.
예, 저도 뒤늦게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북 정상의 어떤 공동 선언문 서명이야 당연히 이 정식 국호를 쓰지만
예.
북측에서 우리 쪽을 대한민국 이렇게 불러준 것은 본 적이 없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저렇게 정식으로 인쇄를 해서
예.
대한민국 대통령 이렇게 불러준 것은
예.
굉장히 파격적이다 예.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건 이제 목란관에서 모든 이제 수행원들에게 나눠준 그 메뉴판, 그 자리마다 예. 있었던 메뉴판에
그렇습니다.
저렇게 문구가 새겨져 있었던 거죠.
예.
예, 그렇군요. 지금 뭐 메뉴도 하나하나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음식은 어땠습니까? 지금 메뉴판에 있는 저 내용들로 봐서는 상당히 진수성찬이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예,
있기도 합니다.
가짓수도 많고 아주 진수성찬인데
예.
한 절반 이상은 이제 연회용 음식,
아.
그러니까 북측의 전통 음식이 아니고
예.
약간 좀 퓨전, 그러니까 외국 손님이 와도 뭐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류의 음식이 많았죠.
예, 입에는 잘 맞으셨습니다.
예, 아주 음식은 좋았습니다.
예.
특히 뭐, 이 옥류관 같은 데서,
예.
이 원래 냉면 맛을 조금 바꿔서 남쪽 분들 입맛에 맞춰서 내놓은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아, 이전에도 이제 방문하셨을 때 옥류관을 예. 가셨을 텐데, 그때하고 조금 맛이.
그러니까 불과 두 달 전인데,
예.
맛이 우리 입에 더 맞는
아.
그런 쪽으로 바뀐 걸 느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지금 능라도 5일 경기장에서 있었던 집단체조 모습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빛나는 조국, 집단체조를 이제 직접 김홍걸 상임위장님이 찍어온 화면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웅장하고 화려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 보시니까 어떠셨습니까?
예, 뭐 일단 이 전면에 보이는 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 마스 게임이라고 그러나요?
예,
그
예.
글자 나오게 하고 그런 것만 해도
예.
만 몇천 명이 앉아서 한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15만이 모인 그 경기장이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 그 연설하실 때
예.
그 함성 소리 그게 완전히 뭐 천둥 치듯이
아,
들렸죠.
예. 예.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린다는 게 정말 진짜
예.
그대로
그러니까 남쪽에서 간분들은 다들 정말 처음 하는 경험이었죠.
예. 자, 마지막으로 준비되어 있는 화면도 이어서 한번 볼까요?
국무위원장의 소개로 여러분에게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의 미래를 앞당기자고 굳게
예, 지금 이제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모습. 저거는 이제 직접 찍어 오신 화면은 아니고
네.
예, 저희가 이제 공급을 받은 북측에서 이제 공급을 받은 그런 화면 모습이었었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이제 문 대통령의 이곳에서의 연설 꼽으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떤 면에서 인상적이었죠?
뭐... 당연히 이게 의미가 엄청난 것이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선전 선동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예.
저런 스테이지에서 선전 선동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은 최고 지도자 한 사람뿐이거든요. 그런데
예.
최고 지도자가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을 소개만 하고 빠지는 그러니까 보조 역할로 자기를 낮췄다는 것이
예.
엄청난 의미가 있고
예.
또 비핵화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 대통령이 수많은 북한 주민 앞에서 했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겠군요.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본인들의 매체를 통해서나 간접적으로 들었을 텐데 그거를 우리 리더의 입장에서 입에서 직접 들었다는 것 상당히 의미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이제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할 기회도 있으셨죠?
뭐 잠시 예, 인사 나눴죠.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뭐 길게 얘기 나눈 것은 아니고요.
예.
또 뭐 여기서 다 밝히기도 그렇지만
예.
일단 뭐 전에 이제 조문 와주었던 거 그 얘기 나오니까 고맙다고 하고
예.
또 2015년에 저희 어머니께서 방문하셨을 때
예.
이 직접 만나지 못한 점은 좀 미안하다는
예.
뜻으로 얘기를 했죠.
우리 정상의 북한 방문의 길을 사실 처음 뚫은 게 이제 2000년에 부친인 김대중 대통령 아니시겠습니까? 그 당시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던가요, 북측에?
예, 북측 분들은 뭐 지난번 방문 때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이게 만나면은 6.15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예.
이 우리 한민족에게
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예.
또 6.15가 있었기 때문에 14도 있고 이번에 4.27부터 계속되는 이런 남북회담도 있을 수 있었다
예.
하는 점을 굉장히 그 의미를 강조해서
예.
얘기하는 것을 자주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귀한 사진들 또 영상 보여주시고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홍걸 민족화의 협력 범국민협의회 상임이장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난 18일 남북 정상이 백화관 영빈관에서 만나는 생중계 화면에 비속어가 들리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장면은 남북 정상회담 주간 방송사인 KBS가 중계했는데 청와대 게시판에는 현장에 있던 KBS 관계자가 욕설을 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며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도 올라왔습니다. 문제가 커지자 KBS 측은 오늘 공식 입장을 내고 당시 현장에는 방북 취재 기자와 촬영 기자가 없이 청와대 전속 촬영 담당자와 북측 인사 등만 동석한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촬영 기자는 백화원 입구 현관까지만 화면을 촬영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도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의 핵심은 3기 신도시였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건 도대체 신도시가 어디에 들어서는지 또 과연 정부가 원하는 정도의 주택 공급 효과를 낼 수 있을지인데요. 시장이 꼽고 있는 신도시 후보지는 어디고 또 신도시 성패를 가를 변수는 무엇인지 이세누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기 신도시 성공 여부는 입지에 달려 있습니다. 후보로 거론되는 곳은 서울 아래쪽으로 경기 광명과 하남, 성남, 과천을 비롯해 서울 위쪽으로 경기 고양, 김포 일대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25km 내외로 기존 신도시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서울에 접근이 쉬운 교통 인프라입니다.
도로나 철도 같은 기반시설이 이미 갖춰져서 아파트만 완성되면 바로 대체 수요로 가능하도록
3기 신도시는 서울과 기존 신도시 사이에 들어섭니다. 이에 따른 교통 체증이나 주민 반발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기존 신도시 인근에 연담화돼서 이어지다 보니까 지역의 과밀화 문제라든지 뭐 환경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 뭐 이런
실제 신도시 분양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수급 예측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무주택자 아니면은 청약하기가 어려워졌잖아요. 1주택자도 제한을 받기 때문에 공급보다 수요가 작으면 미분양 날 확률도 있거든요.
정부는 3기 신도시 택지 한두 곳은 올해 안에 발표하고 나머지 3, 4곳도 내년 상반기까지 내놓기로 했습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결국 집값을 잡으려면 수요가 몰리는 곳에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정부 입장에서 집질 곳 찾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당장 어제 계획이 발표된 지역 주민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고 그린벨트 문제를 놓고 지자체와의 갈등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정부가 넘어야 할 산은 많아 보입니다. 구희령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서울 도심에 약 만 채를 공급한다면서 11개 부지 중 2곳만 공개했습니다. 가락동의 옛 성동 구치소 자리와 개포동 재건마을입니다. 모두 합쳐서 1,640채에 불과합니다. 84%가 넘는 나머지 9개 지역은 아직 협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계획이 나오자마자 가락동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성동 구치소 자리의 약속대로 복합 문화시설을 지어달란 겁니다. 국토부는 서울에서 2만 채를 더 지을 곳도 찾고 있습니다. 일단은 철도 부지나 군시설 같은 빈 자투리 땅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땐 그린벨트를 개발한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가 반대하더라도 공공주택을 개발하기 위해서라면 국토부가 직접 그린벨트를 풀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린벨트 갈등은 경기도에서도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0만 채가 들어서는 대규모 택지는 대부분 경기도의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이달 초 과천 선바위 지역 그린벨트가 후보지로 알려지자 과천시와 주민들이 크게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JTBC 구희령입니다.
예,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서 오늘 오전부터 고속도로 정체가 상당했습니다. 당초 오후 8시쯤이면 풀릴 거란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지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원희 기자, 지금 뒤로 봐서는 조금씩 천천히라도 차량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정확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아침 8시와 낮 12시 두 차례 최고조에 달했던 교통정체가 저녁부터는 평소 주말 수준으로 차츰 풀리는 모습입니다. 저녁 9시에 서울 요금소를 출발하면 부산까지 4시간 30분, 광주는 3시간 20분, 대전은 1시간 30분, 강릉 2시간 4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소와는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하루 수도권에서 귀성길에 오르는 차량이 52만 대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79%인 41만 대가 서울요금소를 빠져나가 오늘은 일단 밤 9시 이후에는 교통정체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번 연휴 중에 정체가 가장 심할 걸로 예상되는 시간대가 내일 오전이라고 하죠?
네, 고속도로는 내일 새벽부터 다시 혼잡해집니다. 추석 하루 전인 내일 오전 11시에서 낮 12시 사이 귀성길 고속도로는 이번 연휴 통틀어 가장 극심한 정체를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공사는 따라서 서울에서 출발할 경우 가급적 내일 오전 시간대를 피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부터 사흘 동안은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해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내일부터 추석 다음 날인 25일 자정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밤 출발해서 내일 0시가 지나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도 면제인 겁니다. 평상시와 똑같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속도로 서울 요금소에서 어완이 기자였습니다. 예, 귀성길과 귀경길 졸음운전 조심하시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겁니다. 한 가지 더 못지않게 신경 써야 할 게 뒷좌석 안전띠입니다.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매는 게 왜 중요한지 박민규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앞서가던 차량에 부딪히고 앞을 제대로 보지 않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습니다. 블랙박스에 찍힌 졸음운전 사고 모습입니다. 사고가 특히 집중되는 건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낮이라고 긴장을 늦춰선 안 되고 안전띠는 뒷좌석까지 꼭 매야 합니다. 실험을 통해 그 이유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속 48km로 달리는 승용차가 벽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상황입니다. 몸을 잡아줄 안전띠가 없으니 뒷사람이 앞좌석까지 튕겨나갑니다. 얼굴은 물론 목과 허리를 심하게 다치게 됩니다. 이렇게 안전띠를 하지 않을 경우 사망률은 1.54%, 착용했을 때보다 4배가량 높아집니다.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뒷좌석 탑승자 3명 중 1명만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요금소를 거쳐 고속도로로 나가는 차량 4,700대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오는 28일부터는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고 동승자가 어린이일 경우에는 6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이번 연휴에도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상황에서 추석을 보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동 환경을 개선하라며 조명탑 위에 올라가 농성을 하고 있는 한 택시 운전사의 이야기인데 이렇게 홀로 보내는 추석이 두 번째가 됐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비와 바람을 막는 건 임시 구조물과 비닐이 전부입니다. 금방 끝낼 거라 생각했던 농성은 1년을 넘겼습니다. 평범했던 택시 운전사는 이곳에서 두 번째 추석을 맞습니다. 식사는 식은 된장국과 열무김치. 몸 움직이기도 어려운 한평 남짓한 공간에 명절 분위기는 없습니다.
제가 이 약을 먹으면서 지금
25m 조명탑 위에서 농성을 시작한 건 384일 전입니다. 택시기사 처우 개선과 산업금 폐지를 요구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김 씨는 하루 10시간씩 한 달을 쉬지 않고 일해도 산업금을 빼고 나면 월 200만 원 벌기도 어렵다고 말합니다.
내가 1, 2만 원이라도 가져갈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시간 노동을 하는 거죠. 장시간 노동을 하다가 보면 결국은 사고로 이어지고.
버틸 때까지 버틸 생각이지만 가족이 보고 싶은 마음은 견디기 힘듭니다.
아빠도 또 내려가면 우리 딸과 할머니랑 함께 더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아빠가 열심히 노력할 거니까 딸 사랑해.
농성자 노동자의 추석 소원은 내년 명절엔 가족과 함께하는 것 하나였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추석 귀성객을 태우고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질주하던 관광버스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0명 넘는 귀성객이 4시간 동안 공포에 떨었는데 심지어 이 운전기사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순찰차가 경광등을 켜고 오른쪽 갓길로 들어섭니다. 관광버스가 그 뒤를 따라갑니다. 만취 상태로 400km를 질주하던 운전기사 59살 김모 씨가 경찰에 붙잡히는 순간입니다. 이 버스는 오늘 새벽 1시 25분 귀성객 20여 명을 태우고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을 출발했습니다. 4시 52분쯤 경주나들목 부근에서 버스가 차선을 물고 비틀거린다고 다른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5시 27분쯤 서울산 나들목 부근에서 버스를 발견하고 뒤쫓았습니다. 10km가량 추격전을 벌인 끝에 경찰은 버스를 세우고 김 씨를 붙잡았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5%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김 씨는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지난해 2월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김 씨는 전날 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소주 반 병을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귀성객 20여 명은 4시간 동안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갓길에 뭔가 이렇게 자갈비를 순간적으로 달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거든요. 근데 굉장히 말씀하시는 게 어눌했어요. 이 운전 기사분이
경찰은 면허 취소 상태인 김 씨가 어떻게 버스를 몰 수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죠.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조윤선 전 수석이 오늘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곧 열릴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 선고 재판에서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데다가 최근 재판 거래 의혹에 관여한 정황도 드러나 검찰 수사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검은 정장 차림으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지난 1월 항소심 판결로 법정 구속된 지 242일 만입니다.
지금 저에 대해서 아직 3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은 재판 절차에서도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서울구치소 앞에는 보수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이 찾아와 조 전 수석을 향해 태극기를 흔들기도 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정부의 비판적인 특정 단체나 예술가의 이름 등을 정리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후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지난해 7월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항소심 재판부는 새로 발견된 증거 등을 토대로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구속기한 안에 심리를 끝낼 수 없다며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고 결국 조 전 수석이 다시 석방된 겁니다. 한편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6년을 구형받아 다음 달 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미국 뉴욕의 한인 밀집 지역에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갓 태어난 아기 3명이 흉기에 찔려 크게 다쳤습니다. 유력한 용의자로 이곳에서 일하는 50대 여성이 지목됐습니다. 조택수 기자입니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미국 뉴욕 북서부 플러싱 지역의 한 산후조리원입니다. 구급차가 서 있고 문 앞에는 기저귀가 보입니다. 현지 시각 21일 새벽 3시 45분쯤 이곳에서 갓 태어난 아기 3명이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습니다. 아기 아버지와 여성 직원 등 두 명도 다리와 가슴을 찔렸습니다.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사건 당시 조리원에는 여자 아기 5명과 남자 아기 4명 그리고 산모들이 있었습니다. 이 조리원에는 주로 중국인들이 드나들었고 한국인도 가끔 보였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또 주정부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곳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She said, oh, there's an infant baby or pregnant woman, midwife, they always go inside and come out.
경찰은 건물 지하실에서 팔을 자해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52살 여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조택수입니다.
오늘의 뉴스룸 키워드는 신도시입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한 도시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적,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도시. 굳이 역사를 파고 들어가 보면 영국 정부가 2차 대전 때 나치의 폭격으로 집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곳곳에 만들었던 뉴타운을 그 시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신도시는 좀 달라서요. 도심의 과밀 해소, 집값 안정에 초점을 맞춰서 시작이 됐습니다. 한 코미디 프로에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방 빼라고 외쳤던 게 유행어가 될 정도로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이 커질 무렵 노태우 정권은 주택 200만 호를 공급하겠다며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합니다. 2000년대에는 판교와 동탄 등의 2기 신도시가 들어섰고 또 작은 규모의 신도시 계획이 잇따라 발표가 됩니다. 어느 정도 집값 잡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부작용도 컸습니다. 공급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도시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배드타운이 되고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기기도 했던 거죠. 이제 더 이상 서울 주변에는 신도시를 만들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2014년 정부는 한국형 신도시를 중단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를 뒤엎고 4년 만에 다시 등장한 정부의 신도시 카드.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치료할 특효약이 될지 아니면 또 하나의 거대한 아파트 숲을 만들고 말 것인지 돌이킬 수가 없기에 더 정교한 처방이 필요한 오늘의 뉴스룸 키워드 신도시였습니다.
동안 우리의 갇혀만 있다가 사육사의 부주의로 얻은 생애 첫 외출로 죽음까지 맞이한 퓨마 초롱이 사연에 동물복지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실수로 동물이 죽거나 갇히는 일은 그동안 반복돼 왔습니다. 오늘 이슈플러스에선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어봅니다. 우선 본능대로 행동했다가 영문도 모른 채 고통받는 동물들 이야기를 박찬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대공원에서 호랑이에 물린 사육사가 결국 어제 새벽 숨졌습니다.
강사장 바닥과 창문 곳곳에 피가 묻어있습니다.
열린 문을 본 퓨마는 본능대로 움직였습니다. 넓은 곳으로 나갔고 4시간 만에 사살당했습니다. 발단은 우리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든 관리 부실 때문이었지만 희생은 동물이 치렀습니다. 3년 전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선 사육사가 숨졌습니다. 사자들이 있는 걸 모르고 방사장에 들어갔다가 공격받았습니다. 안락사 논쟁이 일었고 사자 다크와 해리는 이후 8평 남짓 좁은 내실에 갇혀 지냈습니다.
집 방사장에 우선은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 전시를 안 한다는 얘기죠.
콘크리트 바닥으로 된 좁은 방에서 둘은 새끼도 낳았습니다. 한 번도 밖에 나가보지 못한 새끼는 뇌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죽을 때까지 내실에서만 지내야 하는 삶 아닌 삶은 올해 6월에야 끝났습니다. 한 동물권 단체 도움으로 미국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떠났습니다. 2013년 사육사를 공격한 호랑이 로스토프는 5년째 방사장에 격리돼 있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이는 건 물론 다른 호랑이를 만날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전시나 이주 계획은 없습니다.
인간이 그 맹수를 관리하겠다고 한 순간 그로 인해서 나는 모든 사고는 인간의 책임인 거지. 동물이 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JTBC 박창규입니다.
애초에 동물원이 있어야 하느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동물원을 직접 둘러보니 아직도 서식 환경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좁은 우리에 가둬놔 이상 행동을 보이는 동물들이 많았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눈동자는 초점을 잃었고 표정은 멍했습니다. 철창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그저 시간을 보내는 일뿐입니다. 코끼리는 몸이 젖어도 비를 피하지 않습니다. 비틀거리는 이상 행동을 반복합니다. 좁은 곳에서 혼자 지내는 스트레스로 인한 정형 행동입니다.
경계에 서서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저기서 멈춰 한참을 이렇게 의미하는 행동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코끼리는 안 그래도 이제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혼자 두는 것이 저렇게 정신 상태에 좋지 않아요.
호랑이와 사자는 작은 구멍에 고개를 쳐박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관람객이 주는 먹이 말고 다른 활동은 모두 제한됐기 때문입니다. 유리벽 너머에선 동물들이 불안하게 움직입니다. 야행성 동물이지만 형광등 때문에 제대로 잠을 못 잡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동물이 폐사하면 새로운 개체로 대체될 뿐입니다. 국내에 등록된 동물원은 모두 46곳. 그러나 소규모 동물원은 등록 대상도 아니어서 실태 파악조차 안 돼 있습니다. 동물권 단체들은 때리고 굶기는 것만이 학대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신규 동물원이 진입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당장 닫을 수 없는 동물원의 경우에는 이제 행동 풍부화 시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환경을 개선하는 편이.
재작년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해 동물원법이 제정됐지만 소규모 동물원은 사육 환경이나 관리에 대한 기준조차 없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안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키워드, 팬의 격식입니다.
예, 어떤 이야기인지 알 것 같은데 팬과 관련된 이야기군요.
네, 맞습니다. 바로 논란이 된 건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평양 공동선언문의 서명에 사용했던 팬입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문 대통령이 사용한 팬은 바로 네임팬입니다. 제가 오늘 이 팬을 직접 들고 나왔는데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팬이고요.
지금 안지현 기자가 들고 있는 저 팬과 똑같은 팬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이 팬 굵기는 비교적 굵은 편인데 가격은 한 800원 정도 합니다.
800원이요?
네.
예. 근데 그 팬이 왜 문제가 된 겁니까?
네, 문제가 된 건 온라인상에서 이 팬이 남북 정상회담 격식에 맞지 않다 이런 지적이 나온 겁니다.
예.
실제로 저희가 온라인상의 반응을 찾아보니까 이 네임팬을 사용한 것을 두고 청와대 의전 비서관의 자격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상회담 합의문에 통상 사용하는 만년필이 아니라 이 1,000원도 안 되는 네임팬이 격식에 맞지 않다. 의전 비서관이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무위원장과 서명할 때 모습을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만년필을 사용하긴 했습니다.
그렇군요. 본인이 가장 잘 써지는 펜을 쓰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데 청와대 의전 실수일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청와대에 직접 확인해 보니까 전혀 아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청와대 관계자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 네임펜을 대통령이 선호했다. 그리고 평소에도 자주 써서 편하게 생각하는 펜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실제로 문 대통령은 좀 굵은 펜을 선호하는 편이어서 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 서명 때도 보시는 것처럼 붓펜을 사용했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예.
이 밖에 저희는 실제로 이 팬이 외교상의 문제가 될 수 있는지도 알아봤는데요. 그 외교부의 그 의전 관계자에게 한번 물어봤더니 보시는 것 같은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팬으로 할지는 각자 자유고 매너나 의전 수준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잘 나오는 팬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의전 실수라는 건 뭐 사실상 해프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선시가 후처가입니다.
추석과 관련된 이야기 같은데 시가와 처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추석 명절 모습을 저희가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
키워드에서 말한 선시가 후처가라는 말은 추석 명절 때 시가를 먼저 가고 나중에 처가를 간 비율이 높았다 이런 결과인데요. 어떻게 분석한 거냐면 카카오톡 내비 이용자들이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에 카톡 내비를 사용한 이 기록을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신선한 방식이네요.
네, 중앙선대위가 이 카톡 내비와 같이 한 이 결과였는데요. 그랬더니 시가에 길 안내한 요청을 봤더니 지난해 추석 당일 바로 전날 오전 10시와 11시에 이 시가 길 안내를 요청한 건이 가장 많았습니다.
예.
처가 길 안내를 봤더니 이 추석 당일날 오후 3시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추석 전날에 시가를 많이 먼저 가고 당일 점심 이후에 처가로 간 사람이 많았다는 건데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오후 3시는 이 남자 입장에서는 아들에서 사위로 또 여자 입장에서는 며느리에서 딸로 변하는 시간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오후 3시가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 되는 거군요. 자, 뭐 이건 추석뿐만 아니라 설에도 뭐 같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부모님 댁을 먼저 가느냐, 어떻게 하느냐 놓고 이제 고민이 많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제 보니까 남자 쪽을 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야기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살펴봤는데요. 명절에 시가를 먼저 방문했다 이런 비율은 61.9%로 가장 높았습니다. 반대로 처가를 먼저 방문했다는 비율은 5.4%에 그쳤습니다. 사정에 따라서 이 비율이 다를 수 있다. 처가를 먼저 방문했다는 건 4.2%에 그쳤고요. 사정에 따라 방문했다는 건 20% 정도였습니다.
예.
이런 것 때문에 이 부모님 방문 형태가 이 불합리하다 이런 응답은 여성 응답자들 사이에서 높게 나왔습니다.
그랬겠군요. 예,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안지현 기자입니다.
오늘 밤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과 전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추석인 모레는 다시 날이 쾌청해져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환한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입니다. 오늘 밤에도 고향 출발하시는 분들 안전한 귀경길 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